그러면 남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에서 이와 같이 합의한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 서울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1차 접촉 때와는 달리 미한연합군사훈련에 얽매이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는데 합의를 했는데요. 그렇게 합의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여기 한국에서도 다들 보도하는 게 이제 북한이 크게 양보했다 이렇게 보도들 하는데요.
네.
사실은 양보가 아니라 본래 약속했던 걸 지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약속을 하고 이 벼랑 끝 전술을 쓰다가 다시 본래 약속을 지키기로 하는 것을 이걸 뭐 양보라고 하는 건 좀 사실은 좀 맞지 않는다고 이제 보는데요.
네.
어쨌든 한미연합 훈련하고 연계시키다가 결국은 이산가족 상봉을 한미연합훈련 기간과 겹치는 기간에도 그냥 북한이 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양보하는 모양새로는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양보했다고 하면 그 이유는 결국 그 이산가족 상봉을 두고 북한뿐 아니라 남한도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같이 벼랑끝 전술을 썼는데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한미연합훈련을 강행을 하기 위해서 이산가족 상봉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정책을 썼던 거죠.
네.
그러니까 팽팽한 기싸움에서 결국은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훨씬 더 수세적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양보하는 모양새를 띄었는데요. 그럼 뭐가 수세적이냐? 외교적으로 남한뿐 아니라 미국 그리고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으로부터도 장성택 처형 이후에 관계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면 이렇게 남한에 대해서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는 건데 중국과의 관계가 별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양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호 비방을 중단한다는 합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한국 언론의 보도를 문제 삼은 데 대해서는 여전히 이 합의에 좀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남한 정부는 남한 정부 당국이 북한을 비방하거나 중상한 적은 전혀 없다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고요.
네, 네.
북한이 상호 비방을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요구를 하는 것은 남한의 언론이 북한의 그 독재 체제나 인권을 탄압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북한 당국이 이제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네.
하나는 남한의 민간 단체들이 북한에 북한 정권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항거하라고 하는 그런 전단을 살포하는 것 이것도 포함된다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물론 오늘 그 합의에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약속은 했지만 사실상 남한의 정부 당국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남한 당국이 취해야 할 조치는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북한은 이 조항을 근거로 삼으면서 남한의 언론에서 김정은이나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방송이 있을 때마다 아마 북한이 이것을 근거로 남한 정부에 항의를 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자면서 고위급 후속 접촉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의제들이 이런 그 후속 접촉에서 논의가 될지 그리고 정리화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오늘 합의문에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한반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북핵 문제입니다.
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하지 않았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2년 내에 핵의 실전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외교적으로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남한한테 약간 고개를 숙인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제 고위급 후속 접촉을 계속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합의했기 때문에 북한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나 5.24 조치 해제 그리고 또 비료나 식량 지원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나 천안함 연평도의 사건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을 요구할 텐데요. 따라서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오늘 합의에서 빠졌기 때문에 향후에 오늘의 합의로 인해서 원활하게 남북관계가 계속 발전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보입니다.
네. 한국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북한이 한국의 설득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과연 북한이 그냥 설득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지 나름대로 어떤 계산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북한의 경제 사정이 몹시 어렵고요. 올해 농업을 살리겠다라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선언했는데 사실 지금 농사가 잘 되려면 비료가 충분해야 되는데 비료 공장인 흥남 비료질서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으로서는 일단은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나 비료 지원, 쌀 지원 같은 걸 받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물론 또 금강산 관광이나 마식령 스키장에 남한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그 북한의 동맹국이자 무역의 80%를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캐리 국무장관이 중국에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서 중국 당국자들이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굉장히 양보적으로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게 하는 그런 거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북중 관계 개선을 지금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나아가서는 김정은이 올 봄에 베이징을 방문하는 것에 기반을 닦는 그런 행동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 자체가 오늘의 합의로 인해서 탄탄대로로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아직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합의가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입장이 어떤 작용을 하게 될까요?
네. 연초부터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비록 뭐 위장된 것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평화 공세를 계속해서 했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보한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이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지금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점수를 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따라서 이 북중관계는 개선될 여지가 있고요. 미국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케니스베의 석방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더 중요하게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선행 조치를 과연 북한이 할 것인지 만약에 그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남한과 미국이 요구하는 선행 조치를 한다면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중관계가 다 함께 개선될 것인데 사실 핵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북한이 큰 남한이나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별로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의 대외관계 전반은 핵 문제와 직결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획기적인 어떤 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 합의로 인해서 단기간이라도 어떤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조짐 같은 것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 5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 지난 1년 동안 남북관계 상당히 안 좋았고 소강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위급 수준에서 즉 김정은과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지금 거리에 있는 사람들 간에 어떤 한 라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런 고위급 회담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가 상당히 지금 안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여준 것이 이제 확실합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핵 문제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지금 강력히 계속 추구하는 이상은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모두 다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홍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로부터 남북 2차 고위급 접촉 결과의 의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